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아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윽한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일에 교회 사무실에 나와 있을 때 자주 부르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찬송들인데 몇 곡은 제가 의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중 하나가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는 이 찬송을 사무실에서 종종 영어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영어 원곡의 제목과 가사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곡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입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이 찬송가 1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늘 듣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게 하시듯이 쉽게 들려주세요. 후렴입니다. 늘 듣던 옛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늘 듣던 옛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늘 듣던 옛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제가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 이유는 설교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원하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요즘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하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려드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는 의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이 성탄절에 들어본 적이 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2000년 전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찬송가 236장에서 들려달라고 하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직후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6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가까운 들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늘 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셔서 기이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목자들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나 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먼저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해줍니다. 보라,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노라.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은 우리 원어 표현을 보면 한 단어입니다.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너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만민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바로 오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라고 하는가? 먼저 그는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세주. 그는 구원하는 자다, 구조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기 예수는 인류를 죄와 죄의 권능과 죄의 싹신, 사망,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기는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옮긴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메시아, 머사이아와 같은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가 말한 그리스도는 그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언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유일무이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이 임명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의 왕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 행할 유일무이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유일무이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라. 그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셋째, 이 아기는 주시다고 합니다. Lord시라고. 다양한 인간에게 사용하는 소문자 LORD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대문자 LORD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Jesus is Lord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주가 태어나신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12절을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이 아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아기가 바로 구세주시요 그리스도 주라는 표지라고 말해줍니다. 당시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손을 따로 싸고 발을 따로 싸고 그 다음에 몸 전체를 강보로 잘 쌌습니다. 그러나 말 여물통에 누인 아기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말 여물통에 누인 것을 보면은 이 아기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아기라는 것을 알리라.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갑자기 숫자를 셀 수 없게 많은 허다한 천군이 나타납니다. 천사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일 뿐만 아니라 천상 궁전의 성가대원들입니다. 이들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의 찬송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한마디로 이 아기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사들은 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찬양을 터뜨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셨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소년 노년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모든 악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찬양을 터뜨린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찬양을 터뜨렸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그것을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을 프로그램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찌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을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찌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누가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갈 것 결정하시고 누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터뜨린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중에 우리 죄를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상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내적인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연구와 노력과 모임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강은 누리지 못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던 부모, 형제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같이 동거, 동락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도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 옆집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도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과 화평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과는 그건 그만두고 내 안에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내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게 악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틈만 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의 유익에 앞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과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더 근원적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과 평화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고 실제로 믿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동료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날로 깨지고 사회가 날로 더 균열되고 나라들 간에 날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그걸 해결하는 원칙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원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남에게 축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도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떨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평강이 이웃에게 흘러나갈 때 이웃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 구세군의 자손 남비가 나타납니다. 종종 남비 앞에 보면은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자선단체들로부터 선교단체들로부터 메일이 날아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교회가 동참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원 반드시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병든 자와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수입으로부터 규칙적으로 나누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러면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 크게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죽었을 때 당한 재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살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육적인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조금 깨끗한 사람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아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이 본론은 다 잊어먹고 남에게 돈이나 좀 더해주고 남을 좀 도와주는 차원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은 성탄절을 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영어 성경들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머무는 자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천사가 10절에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라고 했는데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만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모조리 다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는 시종일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한정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머릿속에 두들겨 집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방문한 분들에게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믿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화의 원동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레바퀴를 돌려서 자신과 이웃들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전에 불가능했던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진실하고 양심이 깨끗한 분들, 착각 속에 살지 않은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또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도 화평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와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또 그들이 연구하는 그 수많은 연구소들, 그 많은 연구와 돈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로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 매일 6시 반 내셔널 뉴스를 보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인생을 사셨으면은, 그만큼 보셨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는 드디어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 하고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느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도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머리에만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마음 속에서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지만은 설령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들려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삶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직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없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마음 중심에서는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체념하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모두 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모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 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와 같다 하는 것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을 맞아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만났지만 관계가 소원했던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그 주님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과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라. 아멘.